창세기 105번 메시지 요셉과 베냐민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나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역사가 얼마나 달콤하고 멋진가를 알기 오래전부터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이 열두 아들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처음 네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모두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흠이나 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합니다. 처음 네 아들과 마지막 두 아들 사이에 우리는 다른 여섯 아들을 봅니다. 단에게서는 변절을 보고 가덱에서는 회복을 봅니다. 아셀에게서는 넉넉함을 보고 납달리에게서 부활을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따라 이 열두 아들들의 기록을 나란히 배열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묘사를 볼 것입니다. 야곱의 이 열두 아들들을 볼 때 한편으로 나는 그들에게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 나는 그들 안에서 내 자신의 그림을 보는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체험한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변화를 봅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르우벤들이요, 시므온들이요, 레위들이요, 유다들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요셉들과 베냐민들입니다. 죄 많은 자들 중 두 사람, 레위와 유다는 뭔가 적극적인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직분 안으로 옮겨졌고 유다는 왕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우리는 마침내 제사장직분과 왕권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 안에서 보는 궁극적인 완성을 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궁극적인 완성이 두 가지 축복과 거처로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우주적인 축복 안으로 온전히 인도된 후에 그분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우주적인 축복 아래서 그분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 기록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외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나는 르우벤이었지만 오늘 나는 레위요, 유다요,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왕들이요 하나님의 거처일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그렇게 기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창세기 49장 한 장 안에서 성경 전체의 개요와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역사의 요약을 볼 수 있음을 안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은 시적이고 매우 심오하면서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 장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열두 지파의 역사를 망라하고 교회의 역사를 가리키며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를 묘사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요약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죄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변화로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과 거처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격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을 주심을 인하여 나는 매우 주님께 감사합니다. 만일 야곱에게 오직 한 아들만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이삭과 야곱만을 계수하셨을 뿐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각각 오직 한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열두 지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은 열두 아들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열 지파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은 열 지파와 두 지파가 각각 한 편이 되어 두 부분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 지파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두 지파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열매 무성함과 승리와 의지함의 세 문제를 다루는 요셉과 베냐민의 영적인 의미의 일부를 살펴보고 다음 메시지에서 축복과 거처를 살펴볼 것입니다. 열매 무성함.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은 열매 무성한 나무, 곧 샘 곁에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매우 열매가 무성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이 온통 열매 맺는 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과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적극적인 것에 온통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적극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동적으로 그들은 마치 마태복음 12장에 공허하여 일곱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극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깨끗하고 아무도 점유하지 않은 아파트와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깨끗하지만 공허하고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은 적극적인 것들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한담과 같은 것들을 위한 능력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담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전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 메시지들에서 보겠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는 적극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뜻과 그의 아버지의 생각과 그의 아버지의 유익과 그의 아버지의 위임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쥐들이나 개들이 들어올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방이 20명의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어떤 들쥐도 감히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적극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젊은 시절부터 요셉은 적극적인 것들, 주로 열매 맺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열한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의 열매 무성함이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요셉은 단지 개인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행정을 뻗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매우 무성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요셉의 뻗어나감 아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림이요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그 성취가 교회와 더불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가장 열매 무성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와 다른 열한 사도가 얼마나 열매 무성하였는가를 계시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로잡힌 사람은 모두 열매가 무성하였습니다. 22절은 요셉을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큰 가지나 작은 가지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번역들은 그 히브리어를 큰 가지를 뜻하는 가지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열매 무성한 나무의 가지였음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그루의 열매 무성한 나무가 있으며 그 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지로서 그리스도는 열매 무성한 나무이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은 보라, 가지,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가지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한 그루의 나무가 되심으로 하나님을 인류에게로 뻗어내셨습니다. 열매 맺음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열매 무성한 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모두 열매가 무성해야 합니다. 당신의 약함과 실패들이나 당신 주변의 처량한 상황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역사에는 어두운 면과 영광스러운 면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부한 열매 맺음을 봅니다. 베드로와 바울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 무성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상황은 가망이 없으며 증가 속도가 느리고 인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볼 때 교회가 매우 열매 무성하다는 것과 교회의 역사가 열매 맺음의 역사임을 볼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어두운 면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면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시며 교회는 열매가 많습니다. 가지는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대로 많은 가지들을 내어왔습니다. 담을 넘어 가지를 냄. 이러한 가지들은 담을 넘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제한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산하고 있으며 모든 환경 안에서 그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담은 제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날 이래 가지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담 넘어 담이 세워져 왔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투옥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새도 뻗어나감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 수십 년, 수백 년마다 교회의 열매 맺음을 제한하려는 반대자들과 원수로 말미암아 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지들은 매번 담을 넘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가지들의 열매 무성함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주님께 세우심을 받은 니영재님은 확실히 열매 무성한 나무의 가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가지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을 때 나는 어떤 것도 그의 간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니영재님은 조직화된 기독교에게 반대당하는 예수님의 간증을 짊어질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를 제한하는 담대를 쌓았으며 그에 대하여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악한 소문들의 한 예를 드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구원받은 후 니영재님은 마가렛 바버라 이름하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버 여사에게는 그로스 여사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버 여사와 그로스 여사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영재님이 구원받은 당시 그들은 그들의 선교단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중국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니영재님은 바버 여사로부터 매우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그로스 여사 또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니영재님은 바버 여사의 돕는 손길 아래 있었으므로 자동적으로 그로스 여사의 도움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1929년에 바버 여사는 주님 곁으로 갔으며 그로스 여사는 남아 상해로 이주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로스 여사는 한 여인이 니영재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에 대하여 그를 점검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니영재님은 여전히 독신이었으며 바버 여사와 마찬가지로 그로스 여사도 나이든 자매님으로서 그를 사랑하며 매우 관심하였습니다. 그로스 여사는 나는 한 여인이 당신과 함께 기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니영재님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로스 여사는 어떻게 독신의 젊은 남자인 그가 여자와 함께 거처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며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니영재님은 자기 변명에 대한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스로 나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달게 책망을 받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게 그와 함께 거처하는 여인이 그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 이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네 형제님에게 왜 그로스 여사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는 그녀는 나에게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여인이 나와 함께 거처하고 있는가의 여부만을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한 여인이 나와 함께 거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나를 책망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네 형제님에 대해 퍼진 소문의 한 예입니다. 또 다른 한 예가 있습니다. 그의 결혼 후 곧 상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일으킨 또 다른 담이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내게 상해에서 아마 중국 전체에서 유력한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다란 중국 문자로 그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형제님은 내게 위트니스, 지금까지 나는 결혼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소문들이 우리에 대해 퍼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네 형제님에 대해 퍼진 소문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님과 함께 거하는 여인에 관하여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은 원수가 계속해서 그의 열매 맺음을 제한하기 위해 담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네 형제님의 열매 맺음은 담을 넘었습니다. 오늘 그의 열매는 온 땅에 걸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담으로 둘러쌀 수 없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144규빗 높이의 담을 세운다 할지라도 가지들은 여전히 그것을 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네 형제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와 함께 그것들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퍼진 소문들을 들을 때 나는 웃으며 나는 이것에 대비되었다. 과거에 나는 1000피트 높이의 담을 보았다. 그러나 당신의 담은 겨우 15피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 방방곡곡의 모든 반대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1000피트 높이의 담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너희가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담은 500피트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1000피트 높이의 담을 넘어 가지 내는 것을 체험하였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 두 명의 나이 든 중국 형제는 과거에 내가 네 형제님과 함께 보통 당황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퍼진 소문을 듣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반대자들에게 그들이 이 간증을 억누를 수 없으므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담이 우리를 제한하려고 더 높이 세워질수록 가지들은 더 빨리 그 담을 넘어 확산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은 좋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만일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 아니라면 무너뜨림을 당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회복이 아니라면 태평양 바다 밑바닥에 잠기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라면 반대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 간증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이것이 더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약간 교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의 긍휼로 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고향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사로잡혔고 한 교회가 내 고향에 세워졌습니다. 바깥 사람들에 의하면 나는 그곳에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그들의 집회에서 설교하도록 나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집회에 오고 가는 교통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후 나를 집회에 초청하고 나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한 바로 그 사람들이 길에서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 대해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러한 소문들 중 어떤 것은 내가 이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때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게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50년 전 나의 고향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 중국 북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설교가들의 아들들인 어떤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 어찌된 일인가를 알아내고자 집회들에 왔습니다. 이 일 전에 그들은 그들 아버지의 교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오페라와 극장과 도박 장소에 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러한 죄짓는 활동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부모들은 그다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이 교회 생활에 매혹되어 사로잡혔을 때 그 목사들은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 중 한 사람이 어떤 목사에게 내가 도박 장소에 가고 극장에 가고 있었을 때 당신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게 경고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곳에 가고 있는 지금 당신은 와서 나에게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경고합니다. 다시 내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이 집회들에 참석함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계속 이 도움을 받을 작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지들이 담을 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수년 동안 반대자들은 나의 고향에서부터 대만을 포함한 다른 많은 장소로 나를 쫓아왔습니다. 어떤 설교관은 나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애쓰며 고의적으로 내 고향에서 대만까지 갑니다. 내가 그 반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주님은 바울을 보라. 다시 사도행전을 읽어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소동을 야기시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한 형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순회 설교가가 쓴 것으로 나에 대해 소극적인 진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지 전체에 나에 관한 적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이 편지를 보낸 동일한 그 사람이 매우 높이 나를 칭찬한 또 다른 편지를 썼었습니다. 몇 해 전에 보낸 그 편지에서 이 순회 설교관은 나에게 위트니스 리는 항상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열매무성한 종이었습니다. 확신하건대 나는 그의 구두끈도 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뛰어난 종을 위하여 베푸신 그 보상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이라도 주시리라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한 사람이 나에 대해 비방하는 거짓말로 가득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 편지를 썼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보내진 것은 열매 맺는 가지가 시드니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선동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주님의 회복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뻗어나가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49장 22절의 비단에서 이와 같은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가지들이 여전히 담을 넘고 있음을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에 기록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반대자들은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을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순회 전파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처량한 상황입니다. 아무런 양심도 도덕 기준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회복을 좌절시킬 수 있기만 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떤 담도 가지들의 확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반대는 주님의 확산을 돕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체험입니다. 1958년에 나는 영국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이후 계속 몇 사람은 주의 회복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안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크게 실망스럽게도 가지들이 독일, 스위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담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요셉의 확산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요셉일진데 누가 우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소문들은 또한 중미와 남미에도 퍼졌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주님의 회복이 거센 불과 같이 번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소방수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거센 불이 번지기 시작하기 전에 기독교 안에 있는 반대자들은 나와 교회들에 관하여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다른 얼마간의 기간을 기다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오늘의 요셉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누구도 어떤 것도 담을 넘는 가지들의 확산을 제한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둠. 활 쏘는 자의 공격을 이김.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의 공격을 이겼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다 많이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들을 정복합니다. 전능자를 힘입어 강하게 됨. 요셉은 핍박받고 학대받고 공격당하였지만 여전히 강하였습니다. 그는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첩하였습니다. 24절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더 고통받고 더 공격받을수록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또한 그를 민첩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가 민첩해지려면 고통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통을 통하여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모든 반대와 소문은 단지 우리를 민첩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물론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어 강하고 민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과 민첩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요셉의 역사를 읽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였을 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힘과 그의 민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모든 반대를 견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그분을 소유하는 한 어떤 반대도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이리와 같이 물어뜯음.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리는 호감이 가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물어뜯을 때에는 얌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리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나임에서 지폐소의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것을 헐어내려야 했을 때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 표정은 사나웠습니다. 신사는 어떤 것도 헐어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헐어내리려 할 때 당신은 이리가 되어야 합니다. 베냐민은 이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들과 모든 높은 것들을 파는 것과 생각들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점잖지도 않으며 온유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바울은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 나는 겸손하고 점잖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나는 무엇인가를 갈기갈기 물어뜯는 이리와 같습니다. 평범한 대화 가운데 나는 신사이지만 내가 전혀 긍휼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아내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내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어뜯는 이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일 이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나의 사전에는 긍휼이란 말은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어뜯는 이리는 전혀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견을 달리하는 생각들과 이론들을 갈기갈기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높은 것들은 갈기갈기 찢겨야 합니다. 숫소같이 밀어붙임. 신명기 33장 17절은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밀어붙이는 숫소에 비유됩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소련 사람들을 좋은 땅에서 밀어내실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명백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오늘 밀어붙이는 숫소인 요셉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 체험들과 니 형제님의 체험들을 깊이 생각할 때 나는 내가 틀림없이 밀어붙이는 승리를 보았으면 합니다. 반대자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힘을 합하였지만 밀어붙이는 승리와 밀어붙이는 힘과 밀어붙이는 뿔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요셉의 밀어붙이는 힘을 볼 것입니다. 요셉은 열매 무성하며 물어뜯고 밀어붙이는 것을 통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반대를 물어뜯고 반대를 밀어내매 있어서 강한 요셉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단, 두 신성한 아버지, 두 생명주는 영, 새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여러 달 동안 출판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반응하여 어떤 소책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관심할 길이 전혀 없으므로 반대자들의 입은 닫혔으며 그들의 글 쓰는 손은 잘린 바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사야 9장 6절을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는 영원의 아버지라 불리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틀림없이 신격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사야 9장 6절의 아버지를 신격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두 신성한 아버지를 믿는 이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는 오직 한 근원, 신격의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또 다른 근원이신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단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어떤 다른 신조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조들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이사야 9장 6절의 순수한 말씀만을 관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이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말한다고 말하며 이 구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생명주는 영이라는 수식 어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생명주는 영을 말합니다. 당신은 이 영이 신격의 성령과 다르다고 믿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두 생명주는 영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 싸움을 치룸에 있어서 나는 원수를 갈기갈기 물어뜯는 일이입니다. 어떤 반대자들은 니케아 신경에 호소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마치 2인치 길이의 신발 한 켤레와 같지만 우리의 발길이는 12인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신발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발을 자르겠습니까? 당신의 발에 맞는 한 켤레의 신발을 취하겠습니까? 계시록이 일곱 영을 말하지만 일곱 영이 니케아 신경에 의해 가리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이 또한 생명주는 영을 말하지만 니케아 신경이 생명주는 영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발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본 이상은 그 신경이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신발에 맞추려고 이상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낡은 신발을 던져버리고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반대하게 하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그 결국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물어뜯는 힘과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원수는 패배당할 뿐만 아니라 정복당할 것입니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요셉은 요셉이며 베냐민은 베냐민입니다. 의지함. 창세기 49장 24절은 또한 목자인 이스라엘의 반석을 말하며 25절은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궁극적인 완성이 된 이유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능하신 분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의지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능자를 의지했습니다. 전능자를 의지함에 해당하는 신약의 동등어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에 해당하는 동등어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에 대한 신약의 동등어는 교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안에서 우리는 요셉의 열매 무성함과 승리가 그의 주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나왔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의 요셉과 베냐민이라면 우리는 능하신 분, 이스라엘의 목자, 교회의 반석, 전능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나의 양심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님의 회복 안에 사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게는 평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평안과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는 충분히 영감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의지하는 생활, 그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열매 무성함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시온은 경제적이지만 야곱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호칭, 능하신 자, 목자, 반석,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초의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뒷 세대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한 간증을 봅니다.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목자요, 반석이요, 셈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들의 발자취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위에 서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고 승리를 거둡니다.